신앙 등반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953년,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죠. 5월 29일 오전 11시 네팔 사람 세르파 텐징 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바로 목전에 두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파트너 에드먼드 힐러리를 무려 30분이나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뉴질랜드 출신 영국의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나타나자 먼저 정상을 밟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들이 정상에 15분 동안 머물면서 찍은 사진에는 재미있게도 에드먼드 힐러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르파 텐징 노르게리의 모습만 등장합니다. 이 노르게이는 유엔의 깃발을 들고 모든 세계의 나라와 인류를 대표해서 세계 최초로 이 산에 서 있습니다 라고 산 정상에서 그 기념비적인 사진을 찍게 된 것이죠. 이들 두 사람의 기념비적인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의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의 취재진들이 이들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구전 기자들이 반복해서 이들 두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도대체 누가 가장 먼저 정상을 밟았습니까? 그때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 팀으로 그 정상을 밟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위험과 성공, 위기와 성취,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노력과 협동이 중요할 뿐 나머지는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취 이후에도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일생 동안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우정을 변치 않고 쌓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인류 최초로 세계 최고봉을 정복한 이 두 사람의 승리는 다름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의 승리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루 이틀 1, 2년 믿고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믿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사실은 위험한 모험의 여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이 산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산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의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은 그 어떤 사람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오르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그 정상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산, 그 영광스러운 정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 오를 수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이 산을 오르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셀파가 되어주시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등반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 등반의 셀파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우리들 이 두 존재 사이에 깊은 절대적인 신뢰관계, 이게 이 등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신뢰관계. 자, 많은 사람들이 호기 있게 믿음의 여행에 났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하거나 또는 아예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믿음이 파손되어져 버리거나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파손이나 중도 포기나 믿음의 실종이 일어나는 난코스의 지점이 있어요. 그 난코스가 어딘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난코스가 어디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골짜기가 아닙니다. 음침한 골짜기. 어두컴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이 잘 비춰지지 않아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아, 거기 가면. 미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골짜기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통과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깊은 골짜기에 들어서게 되면 갑자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딱 도달하게 되면 셀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셀파가 지금 나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 거는 맞아? 이 사람이 전문가가 맞아? 나를 이상한 데로 몰고 와서 등 때밀어가지고 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놓고 내 짐 다 챙겨가는 거 아니야? 혹시 나를 이 깊은 골짜기에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 아니야? 혹시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야? 실수한 거 아니야? 온갖 종류의 이 전문 가이드, 목자 대신 하나님 셀파에 대해서 의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있었는데요. 대답도 안 하고 침이 뚝 떼니까 저만 민망해지는데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났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크고 작은 이런 골짜기들을 여러 번 목자와 함께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 또 골짜기가 왔구나, 마음을 굳게 먹고 잘 통과해야자고 셀파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따라가서 잘 통과합니다. 믿음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런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하고 그를 따라가는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깊은 우정과 신뢰가 쌓이는,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에 성공하기 전까지 여러 번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죽을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거기가 추운 곳이니까 위에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얼음이 잘 단단하게 얼은 데도 있지만은 이렇게 얼음이 살짝 얹혀져 있는 그런 곳을 잘못 밟으면은 이 천길 낭떠러지, 그 밑에 천길 낭떠러지 있는지는 모르는 갈라진 틈이 있어요. 그걸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그걸 확인하면 툭툭 지팡이로 짚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그게 잘못 콱 밟으면 그냥 사람의 체중 때문에 콱 무너져서 천길 낭떠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이 평지를 걸을 때도 다 생명줄을 서로 연결하고 갑니다. 조별로. 에드먼드 힐러리는 몇 번이나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천길 낭떠러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죽을 뻔했던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 누군가가 딱 움켜쥐고는 필사적으로 끌어올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셀파 텐징 노르게입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데 끝까지 건져 올려주신 텐징 노르게이. 야, 신뢰할 만하구나. 이 친구는 신실하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는 그때 마음에 다짐했어요. 언젠가 내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정상 공격조에 나와 함께 파트너는 셀프 텐징 노르게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믿음이 테스트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전우회 수준입니다. 생사고락을 넘은 전우회와 같은 끈끈한 애정과 우정 그리고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유치하고 어린 믿음의 상태가 있지요. 그러한 유치하고 어린 믿음에서 더 훨씬 더 고상하고 굳세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등반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골짜기,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골짜기에서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존 기술을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탁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모래밖에 끝없이 보이지 않는 펼쳐진 모래바다와 같은 척박한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세고 성숙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명품 믿음, 산삼과 같은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광야의 토양에서 믿음의 산삼이, 장래삼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연산입니다. 믿음의 산삼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그런 골짜기에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안간힘을 쓰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산삼이 자라나고 있어요. 곧 신받다 이럴 겁니다. 좀 웃어주세요. 아, 정말 야박하시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등반 기술이 있습니다.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셀파 대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모르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때는 믿어지기가 힘듭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명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런 골짜기의 신앙 여정에서 경험을 여러 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목자 셀파를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그런 막 천길랑 떨어지,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초보자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휘파람을 불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를 가요. 초보자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 어떻게 저러나 하지만은 믿음의 고수인 거예요. 믿음의 실력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실력자의 자리까지 장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욕심을 낸다면 이 거룩한 욕심, 이러한 믿음의 야망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짜기의 연단과 시험까지도 통과하고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니라. 굳센 믿음을 끝까지 보이면 하나님 상 주세요. 믿음의 상, 상이 있습니다. 상. 그러면 그 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상을 좀 알아야 동기가 부여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그 믿음의 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세 가지 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줍니다.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시험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음을 끌어내리고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 악한 귀신들의 세력들이 실제합니다. 이건 모르면 너무 순진한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건 모르면 아직 영안을 영적인 생활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것은 뭡니까? 그 골짜기에서 사단이 얼마나 참소한, 하나님 없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큰일 났다, 야 뭐 교회 나가고 범패스럽게 그럼 예수 믿고 집을 치워라, 이런 소리들이 수도 없이 들려올 때에 그게 솔깃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헤매버릴.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굳센 믿음으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 하나님이 원수의 눈앞에서 탁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우리는 그 잔치상 앞에 앉아가지고 봐라 야고르지,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갈비도 뜯고 잡채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기타 등등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생명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밥 먹는다는 사실, 식사 자리로 초대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 내가 만날 만한 친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친교가 필요한 분들에게 한국 사람은 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안 사줘요. 밥 한번 먹읍시다. 친한 사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밥상을 딱 차려주시고 밥 먹자고. 하나님과 친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가 처음부터 이 경지를 맛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제후로는 너를 친구로 하리니, 노예나 종이 아니라 이제후로는 너희를 친구로 하리니. 굳센 믿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믿음의 경지인 거예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므비보셋, 할아버지 사울이 또 아버지 요나단이 전장터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유모가 이 반란군들 때문에 므비보셋을 어린 아이를 안고 막 급히 왕궁을 떠나 도망치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아기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아기가 그냥 발이 잘못 닿았는지 그냥 발목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저 설린병원 정형외과 가가지고 탁 기부싸움은 다 나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술이 발달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는데 그냥 이게 회복이 안 돼. 절뚝발이로 일생 이러면서 다니는 왕의 손자 므비보셋.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므비보셋을 다윗이 부릅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갈 때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원수의 자손이니까 숙청당했구나 두려우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가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후로는 이 절뚝발이 므비보셋, 나의 식탁, 왕의 식탁에 참여하여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처럼 왕자처럼 대해주라. 왜요? 사울이 아니라 므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고 은혜 갚는 거예요. 상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베푸는 게 집을 크게 지어주라, 경호원을 몇 명 주고 떼돈을 줘라가 아닙니다. 뭡니까? 식탁에 상을 차려줘라, 우리 상에 참여해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다윗 왕의 가족이 되는 거야. 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 밥상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뭐 자꾸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연단을 이겨낸 사람에게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두 번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왜 기름을 붓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화장품이나 향수가 발달됐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의 잔치자리에 같은 데 가면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아주 값진 향유, 아로마 향유, 히브리어로 쉐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머리나 얼굴이나 손 같은 데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앉아있을 때 이렇게 은은한 향이 나잖아요. 이것은 그 식탁에 참여한 상대방을 가장 귀인으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센 믿음, 절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성령의 향기 나는 기름 부으심,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늘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도가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향내가 나는 거예요. 코로 맞는 향내는 아니지만 향이 나는 거예요. 이야, 향내 나는 인생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인격의 향기, 아로마 향 같은 살리는 향내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잔이 넘칩니다. 이 잔은 술잔이나 음료수 잔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면은 축복, 유업 또는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거 부어줘도 너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겠지. 그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복 안 주시려고요? 우리 원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안 주시고 싶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고민인가요? 왜? 타락할까 봐. 여러분, 복에는 독이 있습니다. 청산가리보다 300배가 강해요. 그래서 복을 요리할 때는 복 요리 전문가에게만 맡깁니다. 아무나 먹었다가는 대형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줄 아십니까? 아무 교회나 복을 부흥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새로 우리 갈 때 가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고민이 많아요. 부흥을 주고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얘들이 복요리 전문가 자격증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믿음을 인정해 하나님의 마음껏 안심하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지, 이런 믿음의 굳센 성숙한 자리에서 맛보는 이 축복이 있는데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정말 정말 좋은데, 정말 정말 성도들한테 좋은데, 근데 다 유치한 믿음에 머물러가지고요.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연단과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믿음의 등반의 여정을 돌아보고 6절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이 선함과 인자하심만 맛본 것 같습니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너무 만고풍상이라는 건 다 겪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장인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가까운 지인들이 배반을 하고 피비린내 나는 끝없는 전쟁을 일생 동안 수행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랐나요? 그런데 가만히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수많은 다윗 같은 골짜기,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는데도 다윗은 전우회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놀라운 믿음의 정상에, 지금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다윗은 믿음의 표상 아닙니까?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다윗 왕국의 비전으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아픔과 배반과 쓰라림과 실패조차도 내 믿음이 굳세어지는데 보탬이 됐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온갖 죽을 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엇으로 인생의 후반부 모든 신앙의 여정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성 헬렌 켈러, 귀 먹고 말 못하고 눈 안 보이는 삼중장애인데 이 믿음의 여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난 다음에 임종 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My life was so beautiful. 내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경지를 가지고 통합해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뢰로. 에릭슨이라고 하는 평생 발달 심리학자는 인생 황혼기에 심리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가 통합이랍니다. 어떻게 통합해내느냐? 믿음으로, 은혜로.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것, 죄지은 것, 실수한 것 있지만 전부 다 합력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다 약재료로, 밑거름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왔습니다 고백하니까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인생 말년은 행복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 속에 충만한 행복이 우러나오느냐 말입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이전에는 눈물 나고 한숨 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 호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하, 이제 믿음에 좀 더 철이 들어가는구나. 다윗은 이런 소원을 고백하고 시를 마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의 마음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등반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은 천국 아닙니다. 위험하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골짜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넉넉히 이겨내었고, 저 본향 영원한 하늘 집에서 아버지와 그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 등반의 여정을 끝까지 노래하며 행복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